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현대 거대 기업 CEO 두 사람이 수십조 원 단위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주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급 만년필을 꺼내서 서명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도끼로 반토막을 낸 그 거대한 짐승들의 피투성이 사체 사이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와, 정말 시각적으로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내 몸도 이 짐승들처럼 갈기갈기 찢겨 나갈 것이다.
끔찍하네요, 진짜.
마치 범죄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시겠지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최고 수준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고대 텍스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실 그 피비린나는 사체들 사이로 걸어간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죠.
네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로버트 바노에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록인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5장, 17장, 그리고 22장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언약과 기이한 의식들이 단순히 먼지 쌓인 낡은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무게라든가 인생의 끔찍한 모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완벽하게 해독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출근길 운전 중이시든 아니면 복잡한 회의를 준비 중이시든 간에 오늘 탐구가 끝나면 이 약속과 순종의 딜레마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완전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상의 문제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창세기 15장의 귀교한 의식부터 들여다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모든 건 아주 짙은 흑암 그리고 공포라는 극적인 배경에서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네.
여기서 바노이 박사님은 메르디스 클라인의 저서를 인용해서 이 장면을 해보았는데요. 반으로 쪼개진 동물들 사체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요?
네, 그래서 클라인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라고 불렀죠.
와, 구약의 골고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방식을 빌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보통 정복자인 왕이랑 신하가 조약을 맺으면 힘이 없는 신하 쪽에서 그 사체들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배신하면 이렇게 죽겠다. 뭐 이런 자기 저주를 선언하는 거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그게 당시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노이 박사님이 짚어낸 가장 이질적이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그 역할이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역할이 뒤집혀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네,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전복인데요. 인간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즉 창조주인 신이 직접 그 사체들 사이를 통과합니다.
와, 세상에. 신이 직접 지나갔다고요?
네. 고대 조약의 문법으로 보자면 절대 권력자인 군주가 스스로 힘없는 신하의 위치로 내려가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겠다고 선언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거대 기업 CEO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만약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 회사는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준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창조주가 자기 존재까지 걸고 보증한 그 약속의 실체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 약속의 핵심은 물리적인 영토 그리고 자손이었습니다. 영토 범위가 엄청 광활했거든요. 이집트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는 거였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네요. 근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바노이 박사님도 이 약속이 마법처럼 뚝딱 이뤄진 게 아니라고 짚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유프라테스강 유역인 팁사의 수비대를 배치하면서 완성이 되거든요. 수백 년이 걸린 겁니다.
수백 년이요? 그리고 바노이 박사님이 예레미야 31장을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도 전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되는 부분이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신의 약속도 영원할 거라는 선언이요.
맞아요.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뛰어넘는 영원성의 보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피로 맺은 완벽한 계약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앞날은 탄탄대로여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거창한 약속을 맺고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증발해버려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른 거죠.
그러니까요. 99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약속된 자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 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언약이 갱신되잖아요.
맞습니다. 24사년이라는 긴 침묵은 사실 인간의 좌절을 극대화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신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바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정체성과 육체를 뜯어고치라고 요구해요.
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한다고요?
네,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이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죠.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99세의 무자식 노인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개명했다는 건데 이거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 조롱거리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조롱거리죠. 누가 부를 때마다 그 생물학적인 절망감과 신의 거대한 약속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뼈아픈 정체성의 재구성이네요. 근데 육체에도 증표를 남기라고 하잖아요. 할례라는 거.
네,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8일 된 남자아이는 물론이고 종들까지 다 받아야 했어요.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죽음을 의미하는 벌이 따랐거든요.
진짜 가혹하네요.
바나이 박사님은 출애굽기 4장을 예로 드는데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아들 할례를 미루다가 신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다급하게 할례를 해서 겨우 살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아니, 신의 우주적인 언약을 나타내는 그렇게 중요한 증표라면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의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는요.
근데 바노이 박사님이 인용한 예레미야 9장 25절을 보면 이집트나 에돔, 모압 같은 주변 이교도 국가들이 이미 할례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왜 흔해 빠진 문화를 그냥 차용했을까요?
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겉보기엔 그냥 이방 문화를 따라한 것 같지만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아주 치밀한 방식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소통의 방식이요?
네. 신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계어를 쓰지 않아요. 인간이 이미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적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그릇 안에 전혀 새로운 영적 의미를 채워넣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는 할례가 그냥 위생이나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껍데기만 같을 뿐이지 내용물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누이 박사님은 신명기 10장과 30장을 근거로 중요한 건 물리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강조합니다. 인간 내면의 죄의 불결함을 씻어내는 내적 정결이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외부의 상처는 그냥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거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분석할 때도 이걸 정확히 짚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완벽한 요약이네요. 맞아요. 인간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적인 본질인 믿음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육체에 새긴 약속의 증표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 아브라함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뻔했던 궁극의 시험, 아브라함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뻔했던 궁극의 시험, 창세기 22장 이른바 이삭 결박 사건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챕터죠. 24년을 기다려서 기적처럼 얻은 약속의 아들인데 신이 다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미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약속과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바노이 박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프레임 자체를 교정해 주는데요. 바로 시험, 즉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의 차이입니다.
아, 야고보서 1장이나 욥기에 나오는 그 개념 맞죠?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강화하려고 시험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신의 시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겪는 심리적 지옥이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죠.
당연하죠.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통찰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신의 명령과 신의 약속이 맹렬하게 충돌하는 그 끔찍한 분열을 칼빈이 묘사하거든요.
이삭을 죽여라. 그런데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완전 에러잖아요.
완전히 양립 불가능하죠. 명령을 따르면 약속이 깨지고 약속을 지키려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순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산을 올라갔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그는 신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뒤덧습니다. 모순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의 섭리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한 거죠.
와, 이해를 넘어선 신뢰군요. 근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신학적 난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건 다 끝나고 신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 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이군요.
네네. 그 때문에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순종이라는 행위로 축복을 당당하게 얻어낸 것, 즉 공로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에요. 메러디스 클라인 같은 분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축복을 확보하는 일종의 공로적 근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노이 박사님이나 칼빈은 완전 반대 시각이지 않습니까? 만약 행위로 벌어들인 거라면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신이 홀로 동물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베푼 일방적인 은혜랑 완전 모순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로가 끼어드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노이 박사님과 칼빈은 인간의 공로를 부인합니다.
그럼 그 때문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신은 먼저 우리 내면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순종이라는 열매로 자라났을 때 신은 자신이 주신 그 혜택에 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뿐이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자기 선물에 자기가 왕관을 씌워주는 거네요.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 안에 아브라함을 끼워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석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걸 통제하는 신의 절대주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칼을 들어야 했던 인간의 끔찍한 자유의지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동시에 쥐고 살아야 합니까? 무슨 시간여행 영화 주인공도 아니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노이 박사님은 이 모순을 억지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의 영역으로 놔둡니다.
신비의 영역이요?
네,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이나 성경의 영감처럼 완전히 논리적으로 해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논리적 완벽함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약속의 주체를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라는 걸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밧줄 양끝을 팽팽하게 다 잡고 버텨야 한다는 거군요. 어느 한쪽 놔버리지 않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희망찬 약속과 절망적인 현실이 정면 충돌하는 여러분만의 창세기 22장의 순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제단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눈을 감은 채로 걷는 것처럼 다음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들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작인지 아니면 우리를 강하게 하려는 섭리인지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딜레마나 고통스러운 장애물, 이게 어쩌면 당신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바로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와, 이 고대 텍스트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사유의 틈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심층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